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래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호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앞부분에 나왔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생겨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읽은 이 11절부터 16절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에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1절이고요. 두 번째 결과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첫 번째 결과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사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주일날 왜 교회를 나오니? 너는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 너는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니?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안 그랬다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무서워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 그러면 편안하고 좋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앞부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치 사람 대하는 것보다 더 가벼이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원래 마땅히 가져야 될 원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마땅히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로 원상복구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결과가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현상적인 결과들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세 가지 내용들이 두 번 반복됩니다. 12절 13절에 한 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번인데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행동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잘못 처분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꾸지람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형벌을 내리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앞부분에서 안진뱅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12절 뒤에 보시면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땠는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고 또 함께 모이기를 애쓰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표현을 그냥 이 본문에서는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이 없죠. 그러나 뭐 성도들이 모여서 뭐 화토를 쳤겠습니까?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13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 번째는 불신자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감히 성도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칭송을 했다.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사도들, 두 번째는 성도들, 세 번째는 불신자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들, 성도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행동하게끔 하셨는데 지금도 이 세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더 많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또 독특하게도 남녀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같이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여자들이 뒤따랐는데 그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흔하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와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조선시대 이쯤 생각해 보시면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여자들이 집에 있고 밖에 많이 나돌아다니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들만이 아니라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수적인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은 뭐 장소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바울이 사역하고 땅끝에 교회를 세우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주인과 종들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게 참 묘한 장면인데 이미 소문이 나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심판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야 베드로한테 잘못했다가 나도 이거 된통 당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가까이 하기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고침을 받았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다 갖다 놓고 구걸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걸 본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고침받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던 앉은뱅이 사건과 이 지점이 다른 건 뭐냐면 앉은뱅이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어찌 보면 겉으로만 놓고 보면 우연히 만난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두 가지 결과인데 11절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들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돌아간 것이죠. 두 번째 반응 12절부터 16절 현상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이건 성도들이건 불신자들이건 이전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역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수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도 문제가 더 생기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양상 없이 교회가 평안하게 잘 자리를 잡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처리했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처분했던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제대로 처분한 것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과도하거나 잘못되게 처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된 그런 상황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남의 교회 이야기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꾸지람 듣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안 베푸시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는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지껏 그렇기 때문에 살아왔던 것이죠. 나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또 내 식구들 사이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물 같은 거짓말들이 끼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꾸지람 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항상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또 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딛고 해결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 참 걸림돌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잘 딛고 주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하여 일정 부분은 교회 안에 심판이 내려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거나 성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며 부흥을 누리게 하셨던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허물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허물들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잘 처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는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범했던 죄악들, 내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형벌이 되었건 아니면 꾸지람이 되었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